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각 인생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성에 데려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으로 기업으로 주신 어린 영혼들, 그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육하여 드릴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친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아마 우리가 이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2세들의 그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을 전수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양육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요 하나님은 이 어린 자녀들도 실은 우리 손에 맡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막히냐 하면은 어머니에서도 막히고 어머니와의 교제가 되고 뚫리게 되면 아버지에게 또 막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의 그 교사들과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의 어떤 지원과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의 어떤 같은 보조로 협조하는 것이 없이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본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버지죠. 남편과 아내. 우리 학생들로 본다면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게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서의 질서. 그 다음에 실제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이 신앙생활. 아버지의 신앙생활. 이거에 대한 본을 보이는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약 80%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실패하면은요, 실제로 자녀를 교육하는 그 면에서는 실제로 한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녀 교육은 실제로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직업 교육과 그리고 직업 교육을 먼저 쓰겠습니다. 나중에 쓰고요. 우리 신앙 교육과 그리고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 교육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서도 신앙 교육이 80%고 이 직업 교육이 20%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올바로 키워내게 되면 이 아이가 이 사회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어느 사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엇이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 본을 보이는데 아버지의 사랑. 원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 혼자만 자녀를 낳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될 그 분이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탄생이 되죠.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지으시고 한 그 상황에 맞물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은 사랑의 짝을 표현하는 것인데 원래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까지 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사랑은 완전히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의 어떤 허물과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잖아요. 그 죄값을 다 자기가 책임지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우리를 의롭다,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은 소극적인 거라면은 오히려 기억도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이건 이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어야 실은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이 세상 모든 다른 여자들에게는 전부 이제 포기하고 이 내가 선택한 이 한 여자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표현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그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서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둘이 이제 한 몸이 되는데 그러면은 사랑하기로 했으면 평생 그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아이들한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빼면은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빛을 발하지 않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그 빛을 대비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사랑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인 나의 사랑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실은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 자매한테 뭘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정죄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담당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매를 사랑하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는 연약하게. 그래서요, 이제 같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이 자매들은요, 우리 자매도 그렇지만은 쉽게 아프잖아요. 금방 또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실로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약한 그릇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그잖아요. 자, 우리 기도가 막히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자기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고 오히려 그냥 다른 자매한테는 그냥 그렇게 존중하고 예의를 다 갖추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고 이거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그 여자보다도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지방에서도 전화가 오는데 그냥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형제가 정말 나를 다른 자매 대든만 해주면 좋겠대. 다른 자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른대요. 쉽게 말해서 뭐 물건을 들고 가더라도 다른 자매가 들고 가면 쫓아가갖고 아 이거 주시라고 하는데 내가 들고 가면 그래 네가 들고 자기를 그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귀히 여기는 것만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요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의 그 눈에서 눈물 쭉쭉 빼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서 막 뭐 그냥 뭐 봉사한다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봉사하는 걸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라기서도 써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서 2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어려서는 젊어서 그 말입니다.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주님이 이걸 보시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빨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뭘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네 손에서 기꺼이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본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그 사랑. 우선 먼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실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이렇게 낳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자녀도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된 가장이 자기 자녀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담으로라도 아이들한테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엄마는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좀 어떤 때는 좀 석연치 않은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아주 단호하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러냐고, 이거는 뭐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주에 그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밑에 있는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신앙의 질서에 우선 그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그러니까요 여기 중에서요 정말 이 내가 아내를 정말 중심에서 사랑하는, 중심에서 사랑하게 되면 그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중심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비춰지고 그것이 밖으로도 나가고 그러게 됐을 때 이제 가정에서 질서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인데, 그러게 됐을 때 이 태양의 권위를 이 태양계 안에서 누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태양의 이 권위를. 그렇죠? 우리 가정의 이 태양, 우리 가정을 비추고 있는 이 태양으로서의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위치를 또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는 그걸 권위라고 해요. 권위. 그 아버지의 권위에 자녀가 도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또 어머니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부모는요 자식에게는 동등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질서가 있지만은 이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와 자식이요. 부모라고 한 단위와 자녀라고 한 단위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는 또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요. 그런다면은 실제로 그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요 우리 남자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많은 여성 학자들이 말하는데 남자들이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하면은 여자들은 못 알아듣는데요. 뭘 해야 되느냐? 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실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알아듣지, 그 행동으로 하면 그 깊은 그 속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실제로 말로 사랑하고, 말로. 자기의 사랑을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실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 실은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제일 처음이 뭐죠? 오래 참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온유하며 정말 아내에 대해서 온유해야 될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죠? 내가 잘났다고 자기 아내를 업신여긴다든지 예, 자기 아내를 차별한다든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내가 어쩌다고 교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다 이게 지금 자기 아내한테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자식한테도 할 일이지만은 그 아가페 사랑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예,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는 저절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질서는요, 어머니가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질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예, 내릴 때는 사랑 관계이고 올라갈 때는 순종 관계, 그걸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4대 요소가 있죠. 뭐죠? 신앙생활이 뭐죠? 예,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하는 말기 교전. 이 네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집에 와서 예, 집에 와서 아버지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모습,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애들 다 잘 때 그때 일어나서 하지 말고 실은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 그 성경을 또 때론요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그긴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예, 그 말씀 생활. 실제로 또 기도 생활. 예, 기도 생활. 그냥 혼자서만 안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요 아이 방에 가서 예,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예,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고 아이 손잡고 정말 힘을 북돋아주는 기도를 해주시고 예, 해주시고 기도 생활 예, 또는 식사할 때만이 기도가 아니고 예,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본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뭐 구역 모임이든지 예, 또는 뭐 예, 그런 그 구역 모임의 교제뿐만 아니라 예, 또는 뭐 형제 모임의 교제 또는 뭐 교구 모임의 교제 또는 봉사, 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실제로 보여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예, 가정에서도 어떤 때는 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 그 가정에서 교제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 교제하는 그 자리가 그 아이를 혼내키거나 예, 아이에게 어떤 뭐를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둘러앉아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상대방을 이래라 저래라 꾸짖거나 그 요청하는 자리 그건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훈육하고 교육하는 자리지. 예, 그래서 예, 교제할 때는 있잖아요. 절대로 예, 참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예, 교제하는 자리는 항상 내 얘기. 예, 아빠도 참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참 그렇다. 예?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예. 또는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참 기도한다. 라든지 내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 얘기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훈육을 할 때는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했다. 그거는 교제하는 시간하고는 달리. 예. 교제, 전도. 실제로요, 예, 이제 우리 형제님이나 또는 예, 집에 자매님이 전도를 할 때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한 가족이 누구를 하나를 전도할 때는 예, 그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전도하는 분위기로 예, 그렇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같이 예, 전도하면서 그 상황을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예,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면 이미 자녀에게 80%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 신앙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도 목사였습니다. 자녀들을 전부 다 이제 신앙 안에서 교육시킨 그 사람인데, 그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사라 에드워드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정말 각별했다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4대 가게를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엄청난 그런 가게죠. 그거에 비해서 그 미국 사이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4대 가게를 보면 있잖아요. 거리 불량자가 310명이 나왔습니다. 방탕과 부도덕자가 440명. 평균 13년 징역을 산 사람이 130명. 살인자가 7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그 다음에 상습 절도자가 60명. 매춘부가 190명.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 따라서 그 내 후손, 자기 후손도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의 어떤 것도 결정된다고 하는. 그러면 내 책임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8대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것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코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you know,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투사했다고 합니다. 노트댐프턴의 교회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미국식 공동묘지. 조나단과 사라의 표석이 서 있고 그의 11명 자녀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교회 관계자 몇 사람이 조나단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에 일치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세라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그분들의 금슬에 반해서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두 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은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you know,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죽스라는 가문과 비교해 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예,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사랑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받으니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나단 에드워드 안에 있고, 예,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생활은 실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구원받고 정말 믿음에 있다는 말은 실제로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이 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을 실천한 그 삶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도 잠깐 그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실은 금슬이 좋았다 또는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아내인 사라 에드워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그 얘기도 나옵니다. 예? 우선 그 사랑은 그거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 실제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는 본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 교육은 신앙교육과 이제 직업교육인데 이 신앙 직업교육은 뭐 세상교육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앙교육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신앙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가정신앙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있어요. 그런다면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 뭐 물어보는 말하겠죠? 가정신앙교육이 80%고 교회학교 교육은 실은 20%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아버님들이 그냥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학교 교육에다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겨우 그래도 유지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교회학교 예를 들어서 유치부나 초등부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런다면은요 중등부 정도 가면은요 한 80명 정도 나와요. 고등부 가면 한 60명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학부하고 청년회 가면 약 40명 정도 나옵니다. 잘 보세요. 다시 말해서 유치부나 초등부 때는 100명 나왔다면은 실은 대학부나 청년회 가서는 한 40명 정도 나와요. 반 이상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 때 초등부 이때는 뭐 암송상도 타고 그랬던 아이들입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예. 뭐 구원받았냐 그러면 말 잘하죠. 뭐 구원받았다고. 뭐 현재 이제 과거 이제 미래 이제 영원히 다 사였다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정도 가면은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교회를 빠지는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아이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받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 아이들이 지금도 꽤 있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그 안심할 수 없어요. 실제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신앙은 우리가 마음 못 놉니다. 그잖아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실은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남게 되면은요 결국은 다 말씀 안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전부 깨우치고 돌이키고 잘 됩니다. 문제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이 가정 안에서도 가정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다면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일을 교육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1190번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죠?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실제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그 정도가 어머니가 더 많아요? 아버지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어디가 더 많은지 동물 실험을 했는데 부성애하고 모성애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넣었습니다. 조금 후에 가보니 어미가 타 죽었습니다. 그 위에 새끼 원숭이가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비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넣어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가보니 아비가 새끼 원숭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끼가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뭐 이런 실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뭐 이게 동물하고 같게 하겠습니까? 많은, 예, 실제로, 예, 이 모성애는요, 자기, 예, 엄마는 내 뱃속에서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나의 분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예, 것이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예, 아버지는 그런 것든, 예, 육체적인 그런 것이 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를 더 귀찮아하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다든지, 뭐 혼만 내고 자기가 우선이고 먼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얘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더 아니고 패션,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러브, 사랑입니다.
아,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칠십 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야,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도 우리하고 쟤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에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 둘을 뛰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아,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베린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만 다섯 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잃고 바로 뒤에 다섯 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쾅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밖에 없습니다. 탁 처밖에서 탁 보니까 처자식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딸 좀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기면 일입니까? 제가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쓰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해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훈련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버릴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냥 좋은 직장 갖게 만들고 그게 이제 잘한 교육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그냥 유학도 보내고 뭐 자기는 막 그냥 희생해 가면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희생해 가면서 그 교육시키느라고 허리 휘고 하나님은 그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자녀 품에서 그 엄마 아빠 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아이를 아주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 만들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으라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만들어 놓는다면 그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역사하는 대로 우리 아이가 올바로 큰다는 겁니다. 물론 가다가 실수도 하겠지만 징계도 받겠지만 결국은 있잖아요. 너 이런 데 저런 데 가서는 안 돼!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그래서 막 학원이고 뭐고 그래서 막 그냥 그 힘들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녀 교육관이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것은 예, 이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길, 일을 예,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다고 공부를 아이들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키워놓으면은요, 공부는 이제 하나님하고 본인하고 알아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공부에 원래 소질이 없고 또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뭐 홈런왕 뭐 김봉현인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 뭐 했을까? 어? 홈런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뭐 스케이트를 타 스케이트 뭐 잘 타가지고 뭐 예,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 아 예전에 그런 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 예.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것은 정말 그 가치 기준을 예, 주님에게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직업 교육은 세상 교육인데 예, 이것은 예, 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만들어 놓으면 예, 이 세상 교육은 그거에 합당하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뭐 말을 물가에 예,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말은 예, 말에게 예, 물은 먹일 수가 없다.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을 23년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있잖아요. 눈 뜨고 잡니다. 아세요? 그것도 기술로 습득해요. 그리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듯 하는데 딴짓 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귀신같이 알아내죠, 그거를. 자기 공부하는 척 하는 그 책 밑에다가 다른 거 놓고, 착, 그거 하거든. 엄마, 아빠 오면 샥, 그걸. 컴퓨터 갖고 공부하는 화면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딱 인기척 만나면 샥 바꾸고 말이죠. 그거요, 못 지킵니다. 옆에서요, 지키면 아이도 공부도 안 돼요.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 예,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 옆에서 감독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려면은 아빠가 정말 본을 보이고 실제로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일주일 내내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 6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걸 보고 쉐마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쉐마 말씀은요, 예, 성경에 세 곳을 합쳐서 이제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 쉐마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쉐마 그러면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쉐마 말씀은 여기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곳에 이 쉐마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예,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것을요, 하루에 세 번씩 암송합니다. 쉐마 말씀을. 좀 이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세 번씩 암송을 하면서 그게 암송을 하는 게 머릿속에 있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죠? 누워있을 때든지 저녁이죠. 아, 일어날 때든지 아침이죠. 또는 길에 행할 때든지 또는 집에 앉았을 때는 낮이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이 있을 때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옛날 이 3500년 전에는요. 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아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있잖아요. 항상. 예, 그때는 1차 산업시대고 뭐 농경생활을 하고 수렵생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직장 잡기 위해서 시험 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예, 놀다가 야 오늘부터 직에 져. 그럼 그날부터 취직되는 거죠. 예? 그 이제 만약에 고기를 잡는 그런 경우면 야 오늘부터 배 타. 그럼 그날부터 취직되는 거 아닙니까? 예? 늘 부모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 그 가운데에서 늘 뭐예요? 가르침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잠언 22장 6절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거꾸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늙으면 그것을 떠나리라.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되죠.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예, 아이는 자녀입니다. 예, 자녀예요. 영어로 children. 자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 어릴 때에 정말 그 예, 백지 같은 그 도화지에 무엇을 제일 먼저 그려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예, 유치원 그때에 벌써 아이들을 예, 공산주의자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천주교인들이 있잖아요. 만약 천주교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성당에서 결혼하는 걸 허락하는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조건이 단 하나. 예, 천주교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어린이집 유치원인가요? 거기에 예, 그 자녀를 나중에 입학시킬 그것만 약속을 해준다면은 천주교에서 그 성당에서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걸 다 허락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어릴 때에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예, 가르쳐야 돼요. 그 모세도 예,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기 전까지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에 대해서 교육한 어릴 때 그 교육이 이제 모세의 나이 40이 돼서 장성했을 때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은 복음 수호의 차원에서 이것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그 유태인의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이 쉐마 말씀이 뭐 뭔지 조금 아까 있는 신명기 6장 아까 그 말씀이 쉐마 말씀이고요. 또 한 말씀이 신명기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1장 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 쉐마 말씀이니까 우리가 암송은 못 하더라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예,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집 문설지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이것도 같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과 암송하는 거고요. 하나 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예,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요 세 곳의 이 말씀을 이들이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은 예, 그들은 이제 이거 암송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뭐냐면은 항상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쉐마 안에서 살고 나 이게 쉐마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쉐마 축복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이것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세 말씀을 매일 암송합니다. 매일. 그 정통파 유대인들 그들은 이거를 지금도 매일 암송을 합니다. 그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 이 쉐마 말씀을 쉐마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기록된 이거를요. 이게 쉐마를 넣는 이 경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유대인 마을에 가서 이걸 살라고 그랬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는데 10만 원도 넘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몰라 우리한테만 안 팔라고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는지 몰라서 가게를 몇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예,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못 사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모형 같은 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기념품 상에서 모형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파는데 그건 몇 분 안 하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걸 어디에 쓰냐면은 머리에 쓰고 예, 머리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이마에다 이 테필린을 한다는 말은 항상 내 머릿속에 이 말씀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 팔에다가 이거 요 테필린 여기 있죠. 요걸 감아요. 이거는 이 말씀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테필린이 항상 이게 한 쌍입니다. 예, 실제로 그 사람들 하는 걸 나도 직접 봤는데 머리에 하고 그 다음에 손에다 합니다. 이게 두 개 한 쌍에 함께 해요. 예, 그리고 기도복을 걸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사진은 기도하는 정통파 유대인 쉐마를 넣은 경문을 머리와 팔에 메고 기도복을 결쳤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경문의 케이스와 기도복과 경문을 놓고 다니는 조그만 손가방입니다. 유대인의 축복 말씀인 쉐마 말씀을 써서 넣은 경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마와 팔목에 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3세가 되기 전에는 아직 그걸 못합니다. 실은 13세 이전에는 유대인의 숫자에 기록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소원은 자자손손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쉐마라는 축복 기도문을 매일 세 번씩 외운다. 사진은 유대인 소년이 자기 전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쉐마 기도를 외우고 있는 말씀. 왜 그러냐면요, 이 쉐마가 세 가지 말씀이니까 한참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다가 딴 생각 들어오면은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집중하고 쉐마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중간에 이게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려고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예요. 쉐마 말씀을 넣은 각종 매주사. 이 매주사는 문설주 오른편에 규격에 맞게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게요, 이스라엘 그 호텔에 가면 호텔 문마다 이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항상 문을 이렇게 들고 날 때는 제가 지켜봤어요. 그렇게 하는지 합니다. 이렇게 손을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합니다. 입에다가.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속에는 쉐마 말씀이 들어있어요. 집에 들며 날며도 항상 이 말씀을 자기가 새기고 산다는 거예요. 각 문마다 매주사가 달려있다. 유대인들은 들고 날 때마다 이 매주사에 손을 댄 후 그 손을 입에 대어 키스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평생도록 빨아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죠. 각 문마다 매주사가 달려있다. 유대인들은 들고 날 때마다 이 매주사의 손을 댄 후 그 손을 입에 대어 키스한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찌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613가의 율법을 상징하는 술단 저고리. 이를 찌찌라고 한다. 예. 이거를 술을 단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진은 한 유대인 어린이가 옆에 그림대로 찌찌를 잘 입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든 이는 어린이의 아버지이다. 정통파 유대인 남자는 이 찌찌를 입어 허리 밑에 하얀 술들이 늘어져 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든 요분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쉐마를 제대로 이렇게 입었는가 하는 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뭐가 이렇게 실밥 터진 것처럼 있죠? 여기 찌찌예요, 이게. 길을 행할 때에도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공부하는 정통파 유대인. 예, 안식일에 유대인이 초래해서 그러는데 혁대 밑으로 613개 율법을 상징하는 찌찌의 술이 보인다. 이거 보이잖아요? 이걸 하고 있으면서 613개 율법을 늘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일깨우는 예, 이 삶 속에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독일군한테 죽을 때 1940년대 초겠죠. 유대인은 순교할 때도 그 이름을 성결케 하라고 외치며 담대히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순교이기 때문이다. 뒤에 서 있는 나치 군들의 비웃음이 대주를 이룬다. 사진은 나치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기도 복장을 하고 기도하는 한 유대인. 옆에 이미 학살당한 형제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다. 예, 보세요. 뒤에는 웃고 있고요. 벌써 여기 지금 머리에 그 쉐마, 그 테필린, 손에도 감고 있고요. 찌찌가 보이죠? 기도복 걸치고, 여기 지금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얘기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했고요.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 지금 현재도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먼저 팔에 먼저 감고 여기 지금 이마에다 달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 키파 쓰고 기도복 걸치고 여기 찌찌도 보이죠? 예.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경문이라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속에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막 그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테필린, 이 경문을 크게 하고 술을 막 느렁느렁 막 달고 그걸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은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그 성지순례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려진 비디오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이게 테필린을 하고 경문을 하고 기도 걸치고 키파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그런 비디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하지는 못했는데 실은 예수님도 그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맨 판다라고 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경문, 테필린입니다. 그 차는 이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머리에 이마에 팔에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그 옷술을 크게 하고 예, 그래서 나는 예, 하나님의 어떤 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 뭐 이런 것을 외식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하고 있었던 거고 예, 쉐마 예? 쉐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가 실제로 지금 현재도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거 보세요. 유대인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의 선생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분주의 사상을 닮아간다. 사진은 가정에서 평일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통파 유대인,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장면이 아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르는지 감탄할 정도이다.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몫이다. 그죠? 밤에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대인의 아버지는 신분주의 사상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교사이다. 유대인의 사상과 IQ의 교육은 아버지의 몫이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성경 교육에서 나온다. 사진은 가정에서 저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즉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낮에는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한 후 늦은 밤에 미드라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하시딤 정통파 사람들은 수평 문화를 멸려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TV도 안 본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지금 미드라시 집에 여기 지금 둘이 만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기서 탈무드나 구약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아들이요. 유대인들은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산화제한을 안 해요. 자식을 많이 주면 그것이 주님 앞에 더 큰 축복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뭐 자녀를 뭐 낳으면 실패하지 않잖아요. 요즘은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뭐 10명, 금방 10명 다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유대인 마을에 가보면요. 이게 한 그 집단으로 다니는데 한 무대기로 다녀요.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유모차도 끌고 다녀요. 그건 뭐냐면은요 이미 어린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아이부터요 큰 애까지 한 가족이 막 그냥 뭉탱이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 식단입니다. 그 안식일날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먹는데, 이거 뭐 안식일 저녁 식단인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무교병입니다. 이게 무교병. 그 다음에 옆에 카레 같이 생긴 게 여기다 찍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야채가 있고요. 여기 요게 양 구워놓은 거예요. 양 구워놓은 거.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먹는데 야채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계란 삶아놓은 거 하고 이렇게 먹는데, 아니 이게 식사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이 식사 시간에 되게 2시간 내지 3시간 되는데 이때 뭐를 하냐면 일주일 동안 각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낸 숙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인자해. 그죠? 이때 절대 화내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모르면은요. 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그 큰아버지든다 할아버지든지 이런 때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들은 완전 학습을 합니다. 알 때까지 가르쳐요. 우리 이제 근데 한번 해보시면요. 영어나 수학을 가르칠 때는요. 좀 하다 모르면 좀 아까도 가르치는 또 몰라 이게 올라가는데요. 이상하게 성경 가르칠 때는 절대 이게 안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올라가요. 또다시 설명해주고요. 또다시 설명해주고 그것을 아주 참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 안 올라갑니다. 근데 영어 수학 가르치면 이거 올라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과연 여기 아버지 중에서 과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녀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될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행을 합니다. 계획을 짜고 시행을 하시더라고.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년식을 이렇게 하는데, 자, 유대인이 자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서를 읽기 위함이다. 자, 구약성경은 다 뭘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세상 학문을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진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정통파 유대인 어린이인데요. 자, 유대인의 성년식.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바 미츠바.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에요. 바 예수, 그럼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 미츠바. 이건 미츠바가 율법이란 뜻입니다.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 율법의 아들, 말씀 맡은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가르친다. 사진은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이 성년식 이후 행해야 할 쉐마 경문을 이마와 팔에 매는 법을 율법에 따라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은 성년식 13세를 치른 후 쉐마를 넣은 경문을 이마와 팔에 매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이거 못합니다. 13세 성년식이 끝난 이후에나 요거를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유대인의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년식 때 제가 하는 걸 이제 지켜봤는데요.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실은 다윗의 무덤 앞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 때 랍비가 보는 앞에서 3대가 말씀 전수식을 갖고 있다. 이게 성년식이 말씀 전수식이에요. 제1대 할아버지가 제2대 아들에게, 그리고 2대 아들이 3대 손자에게 토라를 전수하고 있다. 이거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말씀 전수는, 여호와의 말씀 전수는 유대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13세를 맞아 성년식을 마친 유대인의 소년 두루마리 성경을 껴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아들은 13세에 성년식을 마치면 말씀 맡은 자로 인구수에 계산된다. 그 이전은 안 돼요. 말씀 맡은 자가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성경 로마서 2장을 찾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할례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대인은 신약성경까지 다 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성경만 맡았죠. 근데 구약성경만 맡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전세계 흩어졌고 지금 이제 회복되는 기간입니다만은, 그런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실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건데요. 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수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 말씀이 다시 이 복음의 말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복음이 계속 전수되고, 예,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예, 뭐가 떠나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형식적인 그런 교회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란 이름만 있지, 실제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지금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아버님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복음이 2대까지, 내지는 3대까지 이어지는, 예, 그렇게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녀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은,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에, 예, 왜?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느냐? 자기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킨 사람도 있지만은 실은 자기 자녀의 교육보다는 자기 신앙 그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것만 열심히 했지 자기 자녀 교육은 좀 등한히한 예가 너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이 끝까지 뒤에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은 우리는 예, 이 복음을 반드시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예, 전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예, 우리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다면 유대인들은 예, 실제로 그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아주 유대인 학교들 가면은요, 예, 중고등학교 때 대개 오전에는 종교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예, 우리로 말한다면 수능이죠. SAT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고득점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나 거의 태어날 때는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엄청난 그 뛰어나는 그건 뭐냐면 성경 교육을 시키는데 이 성경 교육을 텍스트 교육으로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을 다 그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지명을 다, 어딘지를 다 분석하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장소에서 이뤄진 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입체적으로 전부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그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 머리를 그렇게 깨우치는 겁니다. 머리를 깨우치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이 구약성경 얼마나 복잡해요. 그 복잡한 구약성경의 그것을요, 전부,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질문이 많아요. 그 이해 안 되면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자기 아버지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왔고, 아버지가 늘 성경을 가르쳤고, 자기한테. 그걸 늘 배워왔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이제 자녀들한테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걸 다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 달 동안 어디 뭐 해외로 출장을 가신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랍비들한테, 이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은 랍비들이 있어요. 예, 거기서는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구의 10%래요. 인구가 많죠. 그들은요,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직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처럼 전혀 직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런 일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맨 공부만 하고, 예, 그것만 합니다. 그 사람들,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뭐 영어수학 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는 동안 우리 아이를 맡아서 계속해서 그 이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그게요, 자기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진도가 다 틀려. 근데 다 틀린 진도를 그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항상 교육이 문답식 교육이에요.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유대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전부 따로따로, 1대1로. 근데 우리는 획일적이죠. 우리 교육시킬 때도, 야, 뭐여?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공부한다. 삼손 봐라. 여자 밝히다가 이렇게 됐지? 안 되겠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예, 가숙제. 이렇게 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안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요, 아이가 아직 글자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무릎 위에 앉혀놓고부터 가르친대요. 그 어린 아이한테는 한 5분, 10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답변하고, 또 아이가 질문하면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물어본 것을 확실히 아는가 또 같은 것을 또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문답식 교육으로. 예. 그것은 귀납적 교육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천재 교육의 아주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절대로 훈계식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획일화된 교육 방법,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이 되게 이거죠. 예,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창조적인 그런 머리는 안 나오고 천재의 교육 방법은 여기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연역적인 교육 방법이라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를 교육할 때는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성경을 읽어가세요. 읽어가는데 아이마다 다르게 성경을 다르게 읽어가고, 그 다음에 혹 질문 있냐고 물어봐서 질문 있는데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 아빠가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공부할 때 이거 알아다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실제로 알아다가 가르쳐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엘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교육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실제로 성경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자녀를 낳으면 이런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도 나중에 크면은 자기 자녀들을 실제로 신앙으로 교육한 겁니다. 자기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 생활하는 그 교육을 자기 자녀들한테 직접 해온 거죠. 신앙심.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신앙심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아이한테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자녀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는 교육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교육원 들어오면 그거 다 있는데 보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겁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실천적인 걸로 첫 번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이게 단계적인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실천사항의 교육 목표입니다. 여기에 뭐 좋은 대학 간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를 여기에다가 같이 똑같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옛날 우리 교회학교 홈페이지 보면은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사사기 13장 8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3장 1절에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 중에 그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따로 구별이 된 나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이제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한테 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한 번 더 나타나게 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금 길러야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소서. 그래갖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마누아에게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나시니의 교육이거든요. 그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 깎지 마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거대로 한다고 우리 애들 그냥 머리 길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이 구약시대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누아가 묻습니다. 누구시죠? 이름이 누굽니까? 왜 이름 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면이라.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러면 이름이 기묘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안 죽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누아도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셨는데 그 전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김현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죽는다고.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죽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실은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나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이걸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늘 배워왔던 그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행할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보세요. 우리 아버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기 지금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은 마냥 세상이 출세하는 쪽이고 이쪽은 신앙이 좋은 쪽입니다. 예. 1, 2, 3, 4 중에서 우리 자녀를 어느 쪽으로 보내고 싶습니까? 여기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신앙도 아주 좋은 1번입니다. 2번은 세상에서는 좀 출세도 못하고 좀 그렇게 산다 할지 몰라도 신앙이 좋은 것이 2번이에요. 3번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신앙이 별로인 것이 3번이고 4번은 세상에서도 별로고 신앙도 별로인 사람이 4번이에요. 4번은 없겠죠. 그럼 아버님들은 어느 곳에 목표로 자녀를 교육하고 싶습니까? 어머님들이 물어보면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1번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2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2번은 극히 적어요. 전부 목표가 목적이 1번이에요. 그런데 1번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 그 자녀를 교육한 그 자녀들이 대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깐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신앙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이 롯은 신앙은 손해보더라도 세상 쪽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4번으로 차버렸습니다. 그죠? 신앙도 나중에는 세상에서 그것도 전부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하고 세상에 어떤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뭐 소돔과 같은 비옥한 거 그거 전부 포기했습니다. 신앙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1번으로 보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1번으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 그냥 죽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 부자는요, 신앙은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음부로 차버렸습니다. 그죠? 차버렸습니다. 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요즘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나사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돼요? 그 평생 그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는데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결국 아브라함 품에서 그잖아요. 정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가는데도 그 신앙을 선택을 했고 그 감옥에 가는 데까지도 신앙을 선택을 했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때도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지하리까 하면서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번으로 아주 높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뒀다면은요 실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1번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2번으로. 그죠? 2번으로. 사도들도 끝까지 2번으로. 결코 1번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결국 신앙을 선택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요즘 말하면 대권을 잡은 자죠. 정치적으로 종주적으로 완전히 리더로 일본으로 보냈죠. 솔로몬도 일본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다윗도 일본으로 보냈고요. 루디아도요 일본으로 보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본으로 보냈습니다. 지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둡니다. 홈리와 피누아스 완전히 사본으로 찾고요. 요엘과 야비아도 사본으로 찾고요. 다니엘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압살롬 완전히 사본으로 차버렸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을 선택했는데 일본으로 보냈고요. 아비멜렉도 사본으로 차버렸습니다. 세례요한 끝까지 2번에 남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냈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 이후에 는 안 나와 4번으로 차버렸습니다. 가룟유다 완전히 지옥 밑창으로 차버렸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번을 선택을 했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일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어디다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3번을 선택을 해서 4번으로 하나님 차버리시는데 대개 1번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3번을 선택한 겉으로는 1번을 선택한 듯 하지만 내용은 3번을 선택한 그런 경우는 다 4번으로 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천국잔치를 한다든지 그때는 뭐 초등학교니까 그래도 많이 보내요. 중고등학교 때 전도집회 한다고 그러면은요 부모가 안 보내는 거예요. 말은 1번을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3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4번으로 차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전도집회 얼마나 많이 참석하십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1년 내내 한 번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실은요 다른 아이들 학원 가는 아이들도 잠깐 그러니까 학원 그만두고 와서 말씀 듣게 해야 되는데 그 학원 보내는 걸로 인해서 아이들 전도집회를 참석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럼 부모는 참석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든지 아이를 잘 설득해서 참석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는 참석하고 싶은데 부모가 못 가게 해서 그런 경우도 예 실제로 교회 학교 안에 있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예. 이거는요 스스로 3번을 선택한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4번으로 차버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우리 그 어르신들 중에 자녀를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이 실제적으로 1번에다 놓고 키웠지만 내용은 3번에다 놓고 키워서 4번으로 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자녀 교육을 잘 시켜도 내 자녀가 지옥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대표적인 아들이 둘이 있죠. 큰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배다른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스마엘은 완전히 아들도 아니요? 그냥 완전히 차버립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진짜 금쪽 같은 아들일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이삭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예. 이삭이 신앙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만 이 에서는 야곱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저희가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천국감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부모가요 그렇게 해도 자녀 속에는 이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모가 억지로 구원 못 받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부모가 대충 그냥 천국 그렇게 대충 가는 곳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정말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자녀니까 그냥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왜 자녀는 잘못되느냐, 올바른 그리스도인 자녀로 교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학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돈 버는데 좋은 학교 가는데 거기만 관심을 갖고 세상 교육, 직업 교육에만 신경을 썼지 실제로 신앙 교육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핵가족 제도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녀를 아무 데나 맡기는 겁니다. 잘 아시죠? 3번은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우선순위에 이 질서가 잘못된 거죠. 실제로 가정 안에서, 예, 여기 이제 뭐 할아버지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오시면 할아버지가 1순위, 아버지가 2순위, 그 다음에 어머니가 3순위, 아이가 4순위, 그 다음에 강아지가 5순위, 그리 돼야 되잖아요. 뒤에를 쭉 가야 되는데, 보면은 항상 손자가 1순위, 며느리가 2순위, 아들은 3순위, 애완견이 4순위, 가정부가 5순위, 그리고 할아버지는 6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핵가족 제도. 또 하나는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 보느라고 부모님은 다 나가 있고, 예, 지금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자녀를 맡겼는데 쳐다보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보다는 어디가 나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아이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맡기려면은 예,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절대로 예, 저기하게 자녀 교육에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예. 자기의 자녀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아버지가 자녀를 실제로 교육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앞으로 얘 좋은 대학 가는데 거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쓴다고 갑니까? 그러면 다 가게? 그잖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내 아이를 우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만들어 놓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성장해가는 그 아이로 만드는, 여기에 내 아이의 어떤 예, 교육의 목표로 삼고, 내가 영어 수학은 안 가르치지만 내가 이 성경을 예, 아는 대로 같이 읽고 가르치고, 그죠? 그런 실제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허그하고, 그죠? 예, 뽀뽀도 하고,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돼. 아이들한테 예, 너희들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예, 아빠는 엄마밖에 없다. 네. 예,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모습. 아이들이 언제 그, 인격이 이게 삐뚤어지고 그러냐면은요. 부모, 이게 내가, 내 엄마, 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엄마를 막 함부로 막, 아빠가 할 때. 예.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로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이 아이들이 예, 인격이 삐뚤어지고 인성이 예, 잘못되고 그런다라고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예, 그것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이게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존중과 거기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아주 푸근하고 포근하고 예, 그것은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 으르렁거리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애들이 정서가 불안하고 그렇게 실제로 가정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텐데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총론적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건 막 말씀 한번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면은 뭐 그잖아요. 실제로요 아버지 교실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실제로 실습도 해가면서 실제로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어떤 교사로서 자녀에게는 어떤 교사로서 어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아버지 교육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이 점차 이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약 1200명 정도 있는데 1200명 정도 있는데 그런다면 부모님들이 약 500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500개 가정이 됐던 그런 가정들이요 계속 이거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에 계속 연이어서 자꾸 참석을 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크어가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도 가정하고도 잘 연결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원래 성장 발육 단계에서 아이들이 그 온몸으로 저항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름하여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춘기. 이 사춘기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사춘기가 없는 아이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강도가 좀 강하고, 그렇죠? 어떤 아이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이제, 딸보다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훨씬 더 이걸 강하게 나가죠.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한번 잠깐 봅시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저는 방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 번요.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싫어했대요.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방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아버지가 강목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술이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한 잔 마셨다니까, 일로 오실게, 일로. 그래서, 이제, 근데 막 맞는 거야. 맞다가 이제 피하다가, 이제 강목에 일을 맞았는데, 살이 파였어요. 살이 파여서, 맞으면은, 옛날에는 그랬죠. 아빠가 뭔데 날 때리냐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막 끌어올랐죠. 저는 아버지가 싫다고. 이때까지, 아버지와 저와의 쌓였던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그게 하나의 허물 수 없는 벽같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있으면 뭐 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나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싶은 심정이 없다고.
네가 왜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몰아주느냐? 난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 왜 그러느냐? 지금 왜 아빠 마음이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또 오는 거지. 그 서로 막 굉장히 상반되게 엄청나게 싸웠어요. 뭐 말도 안 하고 그때는 일체 얼굴도 꼴도 보시던 거지. 뭐 아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에? 어릴 때는 내 자식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 지금 어릴 때는요 품안의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앓는 아이들도요 결국 교회 안에 있으면 나중에는 철이 들고 나중에는 다 돌아옵니다. 예, 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예, 그때까지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그것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으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싸우는 것 한둘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얘기 들어보고 이게 아들 얘기 들어보세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어릴 때는요 아빠한테 막 매달리고 막 같이 안 놀아준다고 이렇게 하죠. 이제 지금 커서 사춘기 지나면서 뭐 하면서 완전히 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그 안에 역사하시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결국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 거지만 결국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그저 두면 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번에 아버지 교실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